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7월 5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사도행적 17장 복음의 사자들을 읽어보라. 첫째 천사의 기별인 요한계시록 14장 6, 7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의 복음과 평행을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첫째 천사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 예수님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첫째 천사의 마지막 때 복음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마가복음 1장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범주 시간 예언 언약의 약속 제자도로 부르심 요한계시록 14장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 영원한 복음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경배하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일 예언에서 예언된 1844년부터 재림 전 심판이 시작된 것을 선포한다. 심판은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한다. 첫째 천사의 부름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세력이 거짓 신을 내세워 그를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게 하는 마지막 때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경배하라는 제자도로의 부름이다. 복음 선포가 시작될 때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의 기별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지구 역사가 끝날 때의 첫째 천사의 기별 또한 다니엘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마가복음 1장 1에서 13절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라. 그들이 나타나는 방식에서 어떤 특별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2. 침례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로마서 6장 1에서 4절과 요한복음 3장 1에서 8절을 읽고 마가복음 1장 9에서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침례와 비교해보라. 어떤 유사점과 대조점이 보이는가? 이것은 침례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3.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과 요한계시록 14장 6,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라. 이 기별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주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세 속에 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주님 힘껏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고3 학생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학업의 성취도를 보는 문제를 이제 서술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은 그동안 자신이 어떠한 동기를, 스스로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쓰는데, 성실하게 공부해오지 못했던 친구들은 쓸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써야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또 돌아보고 그 중에서 했던 일들을 더 부각시켜서 글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라,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한 학생들은 그것에 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 정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대학에 갈 때도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고, 또 그렇지 못했던 선생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공부 안 하고 또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했던 학생들은 아, 진작에 열심히 할 걸,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는 후회와 더불어 그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다고, 이거는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을 쓸 때는 쭉쭉 써내려갈 수 있지만 자기가 그 점이 부족한 점을 쓸 때는 그것을 기억내서 좋은 그 점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힘든 것입니다. 또 자신이 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됐는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앞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어떠한 계획을 펼칠지, 이러한 미래와 인성과 또 관계에 관한 것들도 질문하는 그러한 자소서를 쓰면서 학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 공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항상 저는 꿈을 가져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라 라고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때마다 학생들은 아, 그것을 왜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귀찮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제가 그렇게도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일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대학 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쓰는 자소서 앞에서는 저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사람의 미리 이런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하는 이런 미래를 향한 그 비전을 키우는 일들을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1절에 있는 6절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핵심 단어를 여호와, 복, 의 이렇게 세 단어로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얻고 의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 문장이라고 찾을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는 창조자 하나님, 3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사람,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절에는 1절과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세상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조차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신 일은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셔서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바다와 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물과 사람이 쓴 물들이 모이는 것이 강과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속에 이 물이 70%라고 하는데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터를 준비하시고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고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인가? 그에 대한 답이 4절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에 다른 쓸데없는 곳에 쏠리지 않은 뜻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 또한 불리한 조건에 놓였을 때도 끝까지 정직하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가 많지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렇게 정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은 어떠한 복이고 그 의는 어떠한 의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죠.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얻게 되는 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은 누구지? 여기 왜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족속이라고 하셨지? 어떻게 하는 거지? 여호와를 찾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떠한 때에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까? 이런 여러 질문들을 적용 질문을 던지면서 신명기 6장에 너는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은 바로 이러한 가문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자녀와 또 자녀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족속인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야곱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까지 그는 많은 속임의 세월을 살아왔고 힘든 세월을 집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도 끝까지 여호와 더불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말을 천사에게서 들을 만큼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구한 것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거할 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영어로 찾고 구하다가 바로 예배, 월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할 자가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바로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삶의 예배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은 조석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가정의 식탁, 조석 제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 자녀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을 전수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조석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조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는 예배자라 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과 마음임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 이르되 청컨대 너의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에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요즘 온 세상에 들리는 비극적인 소식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 무너져가는 소리입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그리고 이어지는 이혼의 소식들, 우리가 아침을 먹는 시간에도, 점심을 먹고 있는 시간에도,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에도,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무엇을 하는 시간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이나 각종 이유들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나 해외 동포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한 이혼과 가정 파괴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혼의 이유도 수없이 많습니다. 성격 차이, 자라온 환경의 차이, 남편이나 부인의 외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족관의 불화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발표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에 결혼한 대한민국의 부부는 33만 쌍이었습니다. 행복의 꿈을 안고 33만 쌍이 새 가정으로 탄생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행복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하리라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3만 쌍의 가정 중에 11만 쌍이 이혼의 길을 걸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 가정 중 한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 중 하나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그 일명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대법원이 펴낸 연감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황혼 이혼한 부부가 자그마치 3만여 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의 25%에 해당합니다. 한 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의 45%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19%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인생의 후반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첫째는 와이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부인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만루가 있어야 하며, 넷째는 안사람, 다섯째는 집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끼어지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해야 할 부부 관계가 끼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율이 낮아졌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동거만 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날부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신고도 안 했으니 이혼 서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행복해야 할 부부 한계가, 행복해야 될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결혼 제도를 처음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의 첫 출발은 성경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제도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 곧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을 찾습니다.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대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갈 곳이 없습니다. 마치 축구나 농구에서 공을 연결 안 해주어도 문제이지만 공을 연결해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문제인 것처럼 이처럼 공을 패스해주는 사람과 받을 사람이 필요하듯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줄 사람과 사랑을 받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지으신 것이고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위대한 결혼 제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례를 서시고 최고의 멋진 신랑과 신부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습니다. 하객과 들러리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초청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두 손을 서로 붙잡고 사랑의 입맞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동물들 앞에서 힘찬 새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환희와 감격, 기쁨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스러운 부부에게 에덴 동산을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결혼이 오늘날 이렇게 처참히 무너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을 노리하고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할 부부들이 이혼을 밥 먹듯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몸을 이루었던 부부들이 다시 각자의 몸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죄이며 둘째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결혼 제도를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아름다웠던 그 한 사람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적인 결혼 생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져 늙은 노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장가간 나이가 40세였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40년이 지나 140세가 된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낳을 때도 아내 사라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웃었는데 왜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자신이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되어도 한참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내 사라도 13년 전인 121세에 죽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의 인생이 오래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할 의무도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우르를 나올 때 약속했습니다. 너의 후손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지 벌써 65년이 흘렀지만 자신의 후손은 여전히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소화할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이미 혼기가 꽉 찬 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 이삭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의 결혼에 관하여 의논해야 될 아내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들의 결혼식을 아니없이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스무 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몇 년 후면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만일 제 아내 없이 혼자 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가깝고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기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혼을 앞둔 이삭에게 어머니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의논할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중의 신중을 기해할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에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 가운데에서 경건하고 경험이 많으며 판단력이 건실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의 곁을 지킨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그 임무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을 불러 환도뼈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손을 자신의 환도뼈에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도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 아래, 어떤 사람은 대퇴골, 어떤 사람은 넓적다리 사이, 어떤 사람은 남자의 생식기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 늙은 종 엘리에셀의 충성맹세를 위하여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다쳤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 요셉에게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환도뼈의 약속은 충성을 맹세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결혼을 완전히 위임하는 충성맹세 곧 환도뼈의 약속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과 부탁을 받고 이삭의 희망을 안고 엘리에셀이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4장은 1절부터 67절까지 전체가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을 위임받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예루살렘에서도 남쪽으로 약 25km쯤 떨어진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보낸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 먼 길을 적어도 이천리 길 정도 되는 그 먼 길을 한 달 이상을 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엘리에셀이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여행하여 드디어 엘리에셀이 갈대아 우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그는 후일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를 우물 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을 찾아가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삭은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삭의 결혼에 대하여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를 통하여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될 약속의 후사가 되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을 경험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 명하는 아버지의 판단에 순응하였다. 그 결혼의 결과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적 행복으로 나타나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멋진 결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삭의 행동과 오늘날 청년들이 추구하는 행동과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대조적인가. 청년들은 흔히 그들의 애정을 주는 일은 그들 자신만이 고려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나 그들의 부모가 결코 통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년 남녀 이르기 훨씬 전에 부모의 도움 없이 그들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대개 그들의 과오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기에 충분하나 해로운 결과를 방지하기에는 너무 늦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제력의 부족으로 성급하게 한 선택은 악을 더욱 가중시켜 마침내 결혼관계는 괴로운 멍에가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금생의 행복과 내세의 소망을 파멸시켜 버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결혼을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모본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훈을 따라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젊은 청년들이 반드시 배움으로 삼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결혼은 어떤 결혼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결혼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복하고 당사자들인 이삭과 리브가가 만족한 결혼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준, 그것은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관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 헤브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의 잘못된 가마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이 배교할 것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확고한 기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여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의 딸에게서 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학력도, 미모도, 재산도,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고향 족속의 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늙은 종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요구였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다니기 어려운 그 먼 길을 혹독한 더위와 밤의 추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먼 길을 늙은 종이 몸으로 다녀오라는 것은 매우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준 요구는 정확하고 명확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고향 족속의 딸 가운데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아브라함은 그런 무리한 요구를 늙은 종에게 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고향에 살고 있는 족속들도 아직까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외심이 있었다고 이언의 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예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종에게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 대한 확고부동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대를 너의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이런 멋진 이삭의 결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들 이삭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는 결혼 약속이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부모의 판단과 지도를 따랐습니다. 이와 반대되게 행동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거나 범죄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 삼손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삼손은 부모들의 지도와 염려를 무시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로 돼 내 형제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로 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렇게 삼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딤나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가사의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아내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기적이요 종교심이 없는 여인이었으며 그의 영향은 남편을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지게 했다. 그 아내가 아니었다면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아브라함의 권고를 들을 수 없는 소돔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어려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충실한 교훈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아내의 가마와 그 악한 도시 사람과의 교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였을 것이다. 롯의 결혼과 그가 가정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한 것은 여러 세대 동안 세상에 악을 가져온 사건들이 시작되는 첫 고리가 되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지도를 충실히 따랐기에 사랑스러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이삭의 이런 아름다운 결혼 뒤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임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자신과 일행들 그리고 돌아올 때 신부 일행이 쓸 약대 10필을 준비했습니다. 신부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줄 선물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메섹을 거쳐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그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막상 주인의 명령으로 이곳에 오기는 했지만 어디서부터 숙제를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막막한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예언의 시대에 보면 엘리에셀은 명확한 지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마침 우물가에 물을 길러놓은 처녀들 중에서 종의 눈길을 유난히 끄는 한 처녀, 아름답고 예모 있어 보이는 처녀. 그 처녀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멋진 기도에 멋진 응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믿음 있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리브가는 일체 망설임도 없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음 날 당장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가 열흘만 있다 가도록 요청을 해도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하루 이틀 만에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몇 개월을 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먼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그의 가족들과의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임에는 분명히 보이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지금까지 된 모든 것을 보고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의 행복의 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결혼에 복 주십니다. 이러한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76쪽에 보면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은 사랑을 나눌 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유독 사람만큼은 서로 마주보고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우리들이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자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청자 여러분, 비록 이삭의 결혼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멋없어 보여도 그 방법을 따라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의 사랑이 깨어져가는 이 시대에 행복의 지름길이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